전문가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정말 많아요. 여기도 전문가, 저기도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그럼 전문가 아닌 사람들 이야기는 어디 가서 들어야 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문가 없는 방송, 프레시안의 평범한 조합원들의 프리한 시사캐기, 푸시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와!
본격 조합원 토크. 오늘의 키워드, 우리 안의 미투.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본격 조합원 토크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제가 본격 조합원 토크를 연달아 두 번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요즘 한창 뜨거운 화제이죠. 예, 미투 운동, 예, 서지영 검사님의 그것도 양심 선언 이후로 시작된 이야기를 펼쳐볼까 합니다. 피터, 팅커벨님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곧 피터팬님이 오시겠어요.
네, 너무 마음이 네. 이미 설렜어 지금.
맞아, 너무 설렌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옆에 팅커벨이 있는데 너무 서운하게 또 바로 피터팬을
피터팬은 팅커벨이 친구라고요. 일단 그 최근에 이제 서지영 검사님이 이제 법조계 성추행 폭로 이후에 해시태그 미투를 달고 사회 여기저기서 이제 차마 신고하거나 드러냈을 수 없었던 성추행 피해 경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최영미 시인님이 이제 되게 유명한 어떤 문단에 네, 은, 네, 그분에 대한 것도 해서 네.
고은시녀가 말을 못해.
네, 네, 고은시죠. 네. 이런 흐름에 맞춰서 좀 그간의 이런 성추행이나 성폭행,
성희롱에서 명예훼손 안 당할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또 어떤 변화로 좀 이어가면 좋을지 이게 사실 쉽진 않은 문제긴 한데 또 한 번쯤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안의 미투라는 네, 주제로 네, 사실은 야색 언니의 주제는 제목은 지정해 주셨지만 아무튼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가 뭐부터 말을 할까요? 뭐
아, 네네.
이게 피해자의 경험부터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부터 얘기를 할까요?
네.
네네. 사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 자체는 이제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참 근이 있었거든요. 왜 한국은 미투 운동 안 하냐 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또 한국의 페미니스트를 까는 막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이야.
안 하게 만든 게 누군데? 라고 니들이 하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뭐 막 이 방송을 나갈 때쯤 더 많은 폭로가 아마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쵸. 저는 솔직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또는 아직 이 방송을 듣지 않은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게 왜 성추행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어떤 젠더 의식이라는 거는 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경우가 서지영 검사님 폭로 같은 경우도 그 밑에 다른 댓글이 대부분 외모에 대한 댓글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 인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이제 저만 하더라도 제 주위 대부분 사람 만나면 을의 여성을 만나는 경우는 여성의 외모에 대한 품평을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인식이 아예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성적 대상화해서 잠재적인 섹스 상대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왜 문제인데 라는 생각이 아예 깔려 있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걸 못하는 것 자체가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모든 분야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투 운동은 아마 최소 1년 가까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페미니즘의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나는 너네들의 이쁨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스스로 예쁘고 나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인데 항상 여성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되게 그러니까 이중적인 잣대에 갇히는 게 뭔가 매력적인 존재로 있어야 하고 어떤 뭐 남성의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가 선택받지 못한 존재가 되고 그래서 모든 생활이나 모든 삶들이 그런 거에 되게 맞춰지게 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냥 딱 거부를 하는 건데 사실 지금 나오는 2차 가해라든가 이런 뭔가 상황들을 보면은 일상적에서도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예쁘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뭐 못생겼다, 뭐 쟤는 뭐 화장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쟤는 저러면 안 되는데, 쟤는 더 예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쟤 저러고 다녀? 쟤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준 게 너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왜냐면 넌 더 이쁨 받아야 되는데 이쁨 못 받을 것 같아서 내가 걱정돼서 얘기해 주는 것들.
필요 없어.
이런, 네, 이런 사회에 이런 시선이 너무 분위기가 만연해서 맞아요, 황당할 맞아요. 정도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저는 이거 뭐였지? 사례? 사례라고
얘기를
하잖아. 2차
네, 목격한 거라든가 아무튼 들으신 거가 그런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것들도 사실은 다 그런 거거든요.
저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있는데 네네. 원래 전 20살 때부터 화장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관심도 없었고 네네. 잘 못했고 그래서 안 하고 다녔는데 그 좀 대학교 다닐 때 충격적인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었는데 그 친구들이 공연을 하는 자리였어요. 네네. 근데 제가 기숙사에 살았었거든요. 학교 기숙사에 살았는데 네. 학교 기숙사에 살면 학교는 그냥 동네에 마시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사실 그치. 꾸미고 나간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공연이 되게 늦은 시간이었어요. 저녁도 이미 다 먹고 한 8시인가? 이 정도 하는 시간이어가지고 그 뭐 어차피 평소에 다니는 것처럼 그냥 그때가 좀 약간 여름 정도? 한 5, 6월 정도 됐었던 때였는데 반바지에 반팔에
추리하게
추리하게 입고 말 그대로 추리하게 입고 그때 당시 남자친구는 학교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가주면 좋으니까 같이 가서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갔는데
학교 내에서
네 학교 내에서 공연을 하는 거였어요.
둘 다 추리하게 갔다는 거죠.
네 둘 다 추리하게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동기들이 하는 자리여가지고 다른 동기들도 와 있던 거예요. 근데 원래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기들이라서 막 인사를 했어요. 네. 안냐고 막 인사를 했는데 공연이 이제 끝나고 나는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아까 인사한 애들 너랑 친한 애들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인사도 자주 하고 친하다고 할 수 있지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네. 자기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막 이제 저한테 야 쟤 하고 온 꼬라지 좀 봐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옆에서 야 진짜 제 남자친구랑 같이 왔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좀 어이가 없었던 게 둘 다 추리했거든요.
왜 나만
진짜 둘 다 거짓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남자친구 그냥 존재 자체만도 내가 욕하면 안 될 수 있는
네,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의 말이. 보호가 없이는 뭔가
대놓고 했을
네, 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자애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여자애들이 걔는 이제 뭐 수업을 끝나고 기다렸나 봐요. 집에 가야 되는데 기다렸고 이제 뭐 단정하게 하고 왔는데 저의 그 추리한 꼬라지를 보고 이제 뒤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를 제 남자친구가 들었던 건데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분노라기보다는 내가 안 해서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그거를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걔네한테 그게 그치. 얼마나 중요하면
맞아.
내가 아니라 그 행색이 더 많이 보였던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뭐 지금은 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는데 이거를 보면서 저는 그 여성들 스스로도 내재화하고 있는 그 예쁜 모습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여자는 좀 이상한 거라는 프레임을 저도 항상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좀 그게 제일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특히 아시아권에서만 좀 존재하는 프레임 같은데 기본적으로 처음 만난 상대의 외모 지적을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거 그러니까 너 예쁘다 잘생겼다도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으로 받아들여요.
맞아 맞아.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니까 여성을 만났는데 그 여성이 되게 예쁘시 되게 예쁘시네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또는 뭐 심지어 더 안 좋게 얘기하면 꽃 같으시 이런 얘기 하면 사실 그거는 하면 안 되는 말인 거거든. 근데 이제 이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니 난 분명 칭찬을 한 거고 좋은 의도로 말한 건데
맞아.
이게 왜 잘못이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상대방이니까 외모라는 거는 이런 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중요한 격식이든 자리 양보가 있는데 이런 건 맞겠는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 일반 생활에서 개개인이 어떤 외모를 하느냐 하는 거는 개개인의 몫인 거지 그게 왜 누군가에게 맞춰야 되고 누군가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런 것이냐라는 건 사실 거기 일단 그게 사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아시아권이 공통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있고 근데 여기서도 당연히 차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아시아권에서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외모를 꾸며야 되고 그게 예의받은 거고 그게 좋은 건데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그러니까 더 권력상의 우위가 있으니까 남자들은 그걸 덜 갖춰도 괜찮은 거고 남자들은 대신 뭐 다른 거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그런 걸로 커버가 되는 거고 여자는 무조건 외모를 꾸미는 게 디폴트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저는 뭐 이쁘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제는 조금 그래도 뭐 폭력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조금 우리가 잘못 생각 남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이제 이 폭력 성폭력은 폭력의 문제인데 성의 문제와 우리가 폭력의 문제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헷갈려 하는 듯한 좀 생각이 들어요. 폭력은 우리가 되게 나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사람을 때린다거나 뭐 휘두른다든가 그러면 성폭력은 성자가 앞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되게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또 되게 은밀하고 굉장히 개인적인 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본 건 제가 이제 있던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위에 남자 이제 직원이 있고 그 밑에 여자 직원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 들어왔어요. 새로 들어왔는데 저는 몰랐어요. 뭐 신경을 크게 뭐 안 썼으니까 뭐 일 같이 하고 뭐 그랬는데 여자 직원이 이제 저랑 좀 얘기가 잘 통해서 그 전에 좀 알고 있다가 같이 들어간 케이스라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 원래 이제 있었던 남자 직원이 자꾸 막 밤에도 전화하고 이제 뭐 마음에 드는 건지 어땠는 건지 자꾸 이렇게 이제 대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되는 거죠.
지금 되는 건데 자기는 정말 싫다 이거야. 그래서 싫다고 얘기를 했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전화하고 그냥 일하는데도 계속 문자질을 하고 막 계속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리고 집에 갈 때도 저기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집에 따라오고 막 이러니까 미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뭐 나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위에 상사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갖고 이게
그 상사분 태도가 궁금하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아니 이거 제가 봐도 아니 물론 이제 그게 연애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이 싫다고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그런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평판을 들어봤더니 이 그 직원이 여자만 보면 이제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축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건 또 연애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판단을 하고 직장 상태 얘기를 했는데 그 남자 직원이 일을 좀 잘해요. 그리고 좀 오래돼 있어갖고 위 사람들이 할 일을 대신 이렇게 알아서 싹싹 잘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편하죠. 그 사람이 있어서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르질 못하지.
자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와,
저한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아 그거 그냥 개인적인 연애 산데
걔 거기, 그런 애 아니야.
네가 왜 거기 끼어들려 그래? 나 저를 이제 훈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다가 결국은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여직원이 사표를 냈어요. 그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그 남자 직원은 그냥 계속 뭐 잘 다니고
또 그러고 계속
또 계속 그러고. 아 제가 그때 이제 오늘 이 주제를 보면서 그때가 생각이 문득 나는 거야. 아니 물론 이제 뭐 솔직히 뭐 하나하나 따지면 성 희롱이 될 수 있고 성폭력이 될 있지만
그런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여자가 노하고 표현을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는 아니다. 뭐 연애 문제일 수도 있죠. 처음에 아니, 또
근데 한국 사회의 잘못된 속담 중에 하나가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양펀이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건 안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사람이 남자들이 그걸 합리화해. 그래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면 없을 거야. 물론 지금 합리화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의 노는 노예요. 근데 자꾸 아 노지만 사실 예술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수준이면 경찰에 신고하면 경범죄 됩니다. 왜냐하면 스토킹이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스토킹.
명확한 스토킹이에요. 이 정도면 스토킹이에요. 스토킹이고 보통 뭐 큰 건 아니지만 과태료 물고 벌금 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 여자 쪽에서 만약 변호사 선임하면 충분히 접근 금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정도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피해 여성들을 돕는 일을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이런 전문 지식을 갖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 남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뭐 그냥 그러니까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남자 세면 그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건데 여자가 받아주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이고 뭐 이런 거에 사실은 마음이 잘.
그 되게 재밌는 게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걸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쫓아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여자들은 남자를 아무리 좋아해도 그렇게 뭐
노력하면 된다 생각해.
그렇게, 네.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쫓아다닐 수 있죠. 똑같이 쫓아다니는데 여자들이 쫓아다니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뭐 선물을 준다던가 아 좀 뭐 좋아해서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은데 남자들이 하는 거에는 확실히 의미가 다르게 뭐냐면은 저 이거 되게 무시무시한 굉장히 오랫동안 여성들이 당해온 폭력의 역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지켜짐을 받아야 되는 존재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분뿐이 아니라 되게 수많은 남자들이 저 여자가 가는 길에 나는 쟤를 너무 좋아하는데 쟤가 안전하지 못할 수 있어. 쟤가 집에 가는 길이
아,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거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아, 그거는 결국에는 합리화를 하거나 그쵸. 또는 나중에 그런 식으로 자기 어떤 소명의식을 부여하는 방식인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여성을 대하는 건 뭐냐면 목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성으로서 제가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제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안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길바닥에 다니는 것 자체가 여성들은 항상 표적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 똑같은 것처럼 목표물이 언제든 돼서 인도나 이런 데도 전 세계적으로 성폭력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상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런 데서 아까 자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자들이 여자를 욕하든 남자들이 여자를 욕하든 간에 제 남자친구랑 왔어 라는 한마디 자체가 나의 안전에 어떤 뭔가가 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거 너무 저는 그거 되게 너무 화가 났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인정받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사실 항상 그 위험과 안전에 되게 불안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존재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좋아하고 말고를 편다는 게 아니라 내 생존의 여부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이 그러면은 그런 나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나 그런 부분에서 상대방을 생각해. 이거는 두 명 모두에게 비극이에요. 남성에게도 비극이고 여성에게도 되게 비극인 상황인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 바로 제가 하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테드 강연 중에 그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거는 사실은 남성을 교육해야 되고 남성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언론도 그렇고 많은 동의합니다. 곳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성을 지워요.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A가 B를 성폭행했다라는 네. 그런 사건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언론,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언론이나 대부분 워낙에만 B가 폭행을 당했다라고 보도를
그쵸.
해요. 그러니까 가해자인 남성이
마치 천재지병 당한 것처럼
가해자인 남성이 사라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모든 성 관련 문제들은 어떤 젠더 폭력의 문제들은 다 당연히 명백하게 가해자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문장을 바꿔야 돼요. 문장을 바꿔서 A가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문장은 A가 B를 성폭행했다겠죠. 근데 사실은 더 올바른 방향은 A가 성폭행을 했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피를 굳이 낼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그 제가 아까 목표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 대부분의 그러니까 그게 꼭 교육이 아닐지 그러니까 공교육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남성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인식을 받냐면 달성해야 될 성취 대상을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원이에요. 자원.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뭐
전쟁에서
직장에서 승진을 하는 것처럼 나는 반드시 여자친구가 있어야 되고 나는 반드시 와이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네. 남자들이 기분 나빠겠지만 내가 합법적으로 섹스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만 그 남자는 인생에서 성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도덕적인 인식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합리적인 수단으로 그 여성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인식이 떨어지는 사람은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여성을 쟁취하려고 하고
폭력이나.
그래서 폭력이 발생하는 거고 사실 이 저는 그렇게요. 이 둘 사이에는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폭력까지 솔직히 안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남자들이 억울해할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언어적인 폭력을 많이 사용하고 또 지금
성희롱이죠.
니스님 소개하는 것처럼 자기는 연애가 생각해. 그러니까
혼자만.
니스님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소개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떠한
사랑을 빙자한
어떠한 그 여성의 뭐 본인 표현은 사랑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행동 중에 거의 80%는 다 성희롱 성추행이거든요. 근데 그게 성희롱 성추행이라는 그 개념을 못 가진 이유가 뭐냐면 한 번도 정말 내가 보기에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단 한 번도 여성을 인간으로서 대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여성을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협상을 하든지 또는 내가 점수를 따든지 내가 뭔가 호감은 어떤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섹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드는 목표로서 받아봤지. 그냥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정말 묻고 싶은 건 그거. 이 방송을 듣고 남자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여성을 만났대. 완전 100% 머스게 지우는 거야. 나는 저 여자와 평생 섹스를 안 할 거야. 머스게 지우고 심지어 나는 저 여자와 네. 연애를 안 할 거야.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완전히 대화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완전히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딱 뭐냐면 여성들이 먼저 얘기해줘요. 어? 당신과 얘기할 때 편하다고 얘기해줘요. 근데 머릿속에 잠재적인 연애 상대나 잠재적인 성적 대상과 있는 상태에서는
다 느껴져요.
여성, 여성들이 바보가 맞아. 아니기 때문에 맞아. 얘기하면서 아, 뭔가 불편해.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전 네. 그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여성이 인간으로 대접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게 항상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되게 슬픔을 떠나서 제가 너무 항상 화가 나는 부분의 하나가 인간으로 대접받지 않는 게 현실이라서 그럼 여기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걸 먼저 전제하고 난 후에 이런 스토킹 당하는 걸 생각하면은 내가 나 저 사람 싫어 나 안 사귀어 그러니까 사표 내가는 게 딱 그런 방법이 아니면은 그거를 아 나는 너 싫어라는 방법을 평생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 되게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스토킹하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막.
사실 여성들도 굉장히 명예 남성들이 많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애초에 여성이 인간으로서 대화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대접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그 환경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이 적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당연히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외모를 만들고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코드나 그런 거를 무기화해서 경쟁을 갖추고 그 경쟁을 갖추지 못한 여성은 너는 왜 그런 경쟁을 갖추지 못하냐고
왜 어, 오히려 왜 꼬라지가 그래
어,
이런
같이
거지.
그러니까 넌 경쟁이 없네 그러면서 맞아. 난 경쟁이 있거든 이렇게 같은 여성끼리 돼버리는
맞아.
근데 저는 그냥 이 모든 건 결국은 여전히 남성들의 책임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계속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고 계속 이 구조를 가져가고 그 프레임을 만드는 건 남성이기 때문에
네. 물론 저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이런 문제들이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거는 네네. 미투 운동은 저는 사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계속되는 이유는 손방광이 쳐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뭐 질문 중에서도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물어보셨을 때 저는 그 남성들끼리의 모종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손방광이 총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뭐 그 남성 법조계가 특히나 썩었거든요. 진짜 완전 법조계 완전 썩었고
법조계만 했어요.
네, 근데 법조계가 문제가 네. 또 뭐냐면은 걔네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치. 관리하는 그 검찰개혁 문제나 뭐 그런 거 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맞아.
그 사람들을 비판할 만한 명목이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이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라는 이유라는 것만으로 그 판결문에 대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다른 이유로 뭐 그 판사분의 어떤 그 청원을 내기도 했었지만은 네네. 그런 식으로 남성들이 계속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못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도 어차피 가볍게 처벌받을 거니까
이번에 또, 대표적인 게
음주도 그, 그렇고
네, 네. 최영미 시인에 대해서 제가 가장 최근에 봤던 건데 그러니까 다른 이제 문단의 시인이 아 걔는 원래 이상한 애였다고 걔는 뭐 비평할 때도 되게 자기 혼자 엄청 지금 이런 식으로 엄청 장문의 글을 쓴 거예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근데 더 웃긴 거는 거기에 댓글에 당신도 성추행범이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너 되게 구체적으로 언제 언제 했을 때 당신 이랬잖아 딱 이게 딱 거꾸로 있는데 그러니까 아 이게 사실 이 책의 대표적인 이런 거 남자들이 그런 거를 제기하는 여성을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야. 되게 몰아가고
그러니까 별일 아닌데 네. 너가 유별나고 너가 예민하다는 네. 식으로 여성들을 오히려
아니, 근데 그거는 꼭 2차 가해로 관점을 보기보다는 저는 전형적인 내부 고발 패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구조나 체제 속에서 대표적인 문단이죠. 그 체제 속에서 경제적인 안정을 얻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체제가 그 체제가 무너지거나
네.
또는 그 체제에 위협이 되는 어떠한 발언이 나오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전에 내부 고발 해봤지만 표현을 다했잖아 모든 내부 고발자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패턴인데요. 일단은 그 메신저를 공격해요. 그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걔는 원래 이상한 애였어. 걔는 원래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던 애였어 라고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네.
그 메시지를 희석시켜버리는 거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최영미 시인이라든지 또 서지영 검사라든지 그 밖에 많은 그런 이 사람들이 지금 전형적인 사실 내부 고발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건만 성폭력인 거지. 전형적인 내부 고발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내부 고발을 당연히 조직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입을 막는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되게 순식간이에요. 그냥 세 명만 있어도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너무 익숙하니, 너무 그런 것들이 현실이니까 아무도 내가 이렇게 당한 거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당한 네가 꼬리 그 서지영 검사뿐만 아니라 임은정 검사님도 그렇고 항상 그 얘기했을 때 네가 꼽으면 너는 항상 꼬리치고 왜 뒤에 가서 뒤통수 치는 애 이런 식으로 모든 비난을 다 감싸고 이상한 사람으로 다 네, 되는
저는
거야.
사실 지금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사실은 기본적인 내부 고발의 패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까지는 만약에 어떤 뭐 지금도 지금도 문 대표 얘기하는 것처럼 좀 더 강하게 조직을 혁신하려고 하고 뭐 외부에서 감찰을 하고 이렇게 네네. 하면 분명히 받칠 소지가 있는데 성폭력의 문제는 그보다 더 심층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기 문유섭 판사가 미퍼스트 운동 제안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제 미투가 아니라 남자들이 먼저 그거 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라고 말을 해라고.
네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되게 비판적인 글을 달았는데 저는 그 비판적인 글에 동감을 했거든요. 사실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남성 정말 저 단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남성은요. 이미 지금까지 벌어진 성희롱과 성추행 잘못된 성적 대상화에 대해서 방관자였어요.
맞아요.
그건,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저도 그걸 보고 저도 페이스북에다가 반성문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출발은 거슬 출발해야 돼요. 사실은 모든 남성이 기본적으로 출발하면 사실은 나도 그동안 방관자였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성범죄를 하진 않았겠지. 내가 성희롱을 성추행하진 않았겠지만 한 번도 안 봤다면 거짓말이야. 솔직히 자기가 직장을 생활하면서 한 번도 안 봤다고? 그럼 말이 안 돼.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사회생활하면서 한 번도 못 봤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본 순간 자기는 어땠는가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걸
남성만 그러면 알면서 여성들도 다
알면서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미 퍼스트가 아니라 출발은 뭐냐면 내가 방관자였고 내가 협조자였고 내가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무기난 사람
그래서 무기난 사람이었고 지금 내가 만약 무기나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무기나하지 않았으면 서지영 검사나 또 수많은 여성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았을 텐데 나 역시 그냥 묵인하고 있었고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모든 남성이 내가 잘못했다를 해야 돼요. 거기서 출발을 하고
근데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 할지 그다음부터 미퍼스트도 가능하죠.
근데 저는 그게 좀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 네. 개인적인 교화 상태 같은 그 해결책이 항상 제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왜냐면 남성들 중에는
착한 소비 강요할 수 없듯이 네.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라는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대해서도 그래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 책임을 사실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던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거기에 개입되는 게 피곤해지니까 그럼 내가 거기서
책임질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거기서 책임지고
나는 군대도 갔다 온
그러니까 남의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약간 왜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남이 끼어드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의 해결책은 지금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폭력이 지금 미투만 딱 봤을 때는 반성적인 거는 물론 필요하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줄이냐 지금 여기가 이 터지고 있는 게 뭐냐 이거는 그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처벌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아요.
아예 맞아.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이 여자가 사표 내는 게 아니라 남자가 맞아. 사표를 내야 되고 얘네가 사회적으로 진출 못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남자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걸 잘못하게 되면 어쨌든 나의 뭐 그런 인간이 정말 합리적이라면 자기가 도덕적인 걸 다 떠나서 내가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법이 그걸 못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냥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난 이 상황에서 이 미투 운동이 터지고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 법 문제가 정말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된다라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사실 법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에 JTBC 잠깐 돌발적으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누구였다 여자 아나운서 분이 소속신한테 물어봤었어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돌발 질문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 있고 유능한 부장님인데 그 사이에 만약 성추문을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소속사장은 네. 물론 방송 역시도 위지하고 있지만 그건 해고하겠다. 근데 지금 사실 알잖아요. 대부분의 기업은 그렇게 하지 절대 않거든요.
절대 하지 그러니까 않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남자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회사의 매출을 매달 뭐 1,000만 원씩 가져온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성범죄 저질렀어. 즉각적인 해고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회사 측에서 성매매를 되게 대접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아니, 높아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이제 모종의 그 협업에 뭔가 네. 아, 그게 보통, 있는 거야. 보통은, 저변에 깔린 게 있는
보통은 그 상태에서 그냥 그 여직원을 자르는 쪽을 택하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탁현민은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요.
아. 탁현민 때부터 지금 아주 고질적인
이게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든 건 모든 기업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의 그 핸드북이라고 해서 취업 규칙에 그게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 핸드북은 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네네.
근데 얼마 전에 구글로 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이제 회사에서 그 사규대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묵시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회사에 뭐 기중한 자원이고 돈을 많이 받아주는 사원일지라도 일단 근데 거기에 사실 더 크게 뭐가 있냐면 그 여사원이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네네.
회사에 소송을 걸면
네네.
회사가 낸 손실이 너무 큰 거야.
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언론에 나가면 회사의 기업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쵸.
그 손실이 큰 거야.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 직원을 짜는 게 쌀려먹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좌선님 말한 걸 이어받자면 한국도 그런 게 필요해요. 즉, 그러니까 차라리 문제가 되는 남자 직원을 자르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그러한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버리는 게 사실 필요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내부고발 얘기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피해를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하게 내부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한 반년이 넘게 안 했는데 제가 승진 대상자가 됐어요. 그래서 승진은 설마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된 건데 바꾸자 그때 다시 제대로 얘기를 했는데 승진은 됐어요. 승진은 됐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은 상태로 결국은 뭐지? 해결이 안 돼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하고 나서 사과를 받긴 했는데 사과를 어떻게 받았냐면은 그러니까 회사 대표한테 맡긴 했는데 당장 가해자한테 받은 게 가해자는 삼자 대면에서 사과를 하는 상황에서도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심리상담 사와 뭐 그걸 자격증을 따겠다 이러면서 뭐 얘는 여기서 그러니까 당황하게 대표가 당황해서 아 얘가 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 제가 거기서 진짜 문제를 느낀 게 뭐냐면은 저 사람이 이상한 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쟤는 또 저럴 거고 나를 혼자 욕할 거고 그래서 제가 휴직을 했다가 다시 복귀해서 회사 다녔는데 저는 이제 뭐 다시 뭐 인천으로 보내려고 하기도 했고 저를 일단 제가 있던 부서 소멸됐고 월급은 올랐다고 이상하게 제가 마치 월급 투쟁을 위해서 한 것처럼 월급이 올랐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떨어져나요,
네, 그렇게 한 이제 반년을 다니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둔 건데 사람들이랑 적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내부 고발자로 일단 한번 찍힌 거예요. 쟤는 그쵸. 무슨 일 생기면 노동부에 생고하는 애 쟤한테 뭐 잘못하면 안 되겠는데 제가 그때까지도 진짜 근데 마지막까지 화가 났던 게 뭐냐면은 고충처리위원회가 생겼어요. 그 이후에. 근데 그 1년 한번 산업재해 교육을 하는데 거기서조차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그 전에도 개판으로
아, 해요. 왜 나는?
예, 네, 개판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쉬는 시간에 5분 동안 동영상만 잠깐 틀어줬어요. 그거를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또 저 사람 상태가 그전 여전히 그랬다는 것도 알고 사실은 가해자 분리도 시키지도 않았어요. 매일 그냥 같은 층에서 계속 보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 하나하나하나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를 보면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아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 조직에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가 그 뭐 지금 아사검도 얘기했지만 저도 솔직히 이제 이 우리 안의 미투를 생각하면서
네네.
아, 내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이 안 됐어. 우리 때만 해도 뭐 그런 교육들이 저도 성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솔직히 뭐 네. 저기 뭐 중학교 때 뭐 비디오 좀 봤나 그런거는 네. 아예 없고 이걸 하면서 이제 성폭력이라는 게 전체 개념이고 성희롱이 말이고 성추행이 만진 뭐 그런 터치 정도고 그다음에 성폭행이 이제 강간 수준이다라는 것도 뭐 지금 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그것도 이제 좀 개념이 정립이 된 거고.
그걸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
네, 그걸 모르는 사람조차도 많아요. 이걸 성폭행으로 해야 될지 네. 성폭력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도 헷갈리고. 근데 실제적으로 성 희롱 정도는 정말 많이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가정 교육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진짜 젠더 감수성이 우리나라는 전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뭔지를 평생.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를 모르는데.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우리 아사건님한테 혹시 성적 수치심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라고.
저는 있어봤어요.
있었어요. 저도 한 번인데 딱 한 번이 어땠냐면 남자는 그 포경 수술할 때 성적 수치심을.
저는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잖아요.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그거를 사실은 보통 이성으로부터 느끼거든요. 여성들이 보통 수치심
그렇죠.
동성으로부터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수치심이라는 것 자체가 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순간이나 그 맞아요. 이후에도 대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되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무력감을 느끼는 건데
큰 거잖아요. 네. 큰 거 말고도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아니, 않다는 거예요. 그런 성적으로서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네네.
왠지 남자는 오히려 동성한테 들으면 찝찝함을 느끼죠. 그렇잖아요. 동성이
찝찝함이랑 수치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불쾌하고 왜 찝찝한데 그걸 그냥 이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추행일 수도 있고 성희롱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상황에서 너 앞으로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안 하면은 그 찝찝함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네네.
얘기를
아니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남성은요 그 성적인 수치심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유별난 사람 취급받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적이 있었냐면 한 번은 이제 뷔페였는데 친척분이 친척 분이 여성분이죠.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뭐 이제 이모뻘 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뭐 그분 입장에서는 뭐 조카가 귀여웠겠죠. 다 컸는데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엉덩이를 확 잡으신 거예요. 엉덩이 움직이다고 이렇게 귀여운 표현으로.
아 뭔지 알아.
근데 제가 하들짝 놀라면서 저는 정말 수치스러웠거든요. 남들 다 보는 자리에서
그쵸.
그래서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어요. 나이 되게 많으신 분이지만 그냥 오히려 그분이 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까지 경험하기로는 남자한테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수치심을 안 느끼거든요.
그렇죠. 맞아.
보통.
표현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왜 저러지? 뭐 저거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똑같잖아요.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남녀가 다 이렇게 뭐가 있어. 똑같은
맞아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것도 교육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페미니즘이 또 남자들 필요한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커가면서 맨박스에 갇히잖아요. 맨박스란 나중에 제가 나대에서는 넣어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맨박스. 맨박스는 남자다움의 굴레를 일컫는 용어이다. 2010년 TED에서 교육자이자 활동가 토니 포터에 의해 소개되었다. 맨박스는 사회가 만들어낸 남자다움에 대한 관념이다. 이는 세대를 거쳐 되물린된다. 예를 들어 남자는 울면 안 된다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거나 하는 것 등이 모두 맨박스이다. 맨박스는 남성 위주의 성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며 여성을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게 한다. 맨박스는 남성 또한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굴레로서 작용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들은 남자들 나름대로 잘못된 성적인 관념, 잘못된 자기 육체에 대한 개념, 잘못된 인식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건 없으니까 공감이 못하는 거예요.
그 되게 재밌는 게 또 되게 성추행이라고 할 우리가 보기에 너무 성추행이 어렸을 때 막 할머니들이 꼬추 좀 만져보자 이런 식으로 어린 남자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게 성추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이후에 남자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남자는 그런 대접을 받았어도 크면서 아 내가 여자들을 다 후릴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을 뭔가 바꿀 수 있고 그런 존재로 계속 자라나요. 그러니까 그게 성추행이 되지 않고 그게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날 피해로 굉장히 내재되고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져질 수 있는 존재로서 계속 살아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주제에 어긋난 얘기는 하지만
네.
그건 남녀 똑같은 거고요. 그냥 남자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게 그러니까 여성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게 수치스럽다는 거를 인식을 못한 거지. 나중에 커서 아 그게 되게 수치스러운 거였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성기를 허락 없이 만지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였다는 걸 알고 나면 굉장히 화가 나고요. 나중에 그렇죠. 커서 되게 화가 나고요. 그럼요. 저도 어렸을 때 다녀봤기 때문에 화가 나고 열받고요. 근데 이젠 어떻게 하셔낼 수도 없잖아.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성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말을 많이 하는 건 옛날에 비해서는 그걸 이제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이나 그런 문화시대 이런 거고 옛날에는 수많은 그런 성적 폭행을 당하고도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인지할 수 없는 판이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시인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종의 그 미시 권력 관계가 가로 세로 얽혀 있는 현재 뭐 한국 문단의 기본 구조 속에서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근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회사도 그렇고 지금 사회도 그렇고 뭐 문단도 그렇고 솔직히 어느 조직이나 저는 뭐 검찰도 그랬을 거고 이게 미시적인 그 권력 관계가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맞아요.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온갖 게 다 얽혀. 네.
그래서 뭐 나는 저 정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제가 아는 범죄 심리학자가 저한테 했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성범죄는 전부 다 예외 없이 권력형 범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보통 언론에서 이제 보통 범죄자들이 변명을 할 때는 뭐 충동적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절대 없고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되게 치밀하고 교활한 범죄죠.
맞습니다.
네. 교활까지는 안 가는데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갈 수도 강할 수 있는데 이런 거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맨박스 했잖아요. 맨박스 상 남자들은 어떤 교육을 받냐면 참는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참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참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성범죄는 언제 벌어지냐면 그게 그 상황적인 거든 또는 어떤 문화적인 거든 또는 어떤 뭐 직장이나 어떤 구조적인 거든 간에 뭐냐면 아 내가 이 순간은 이 정도의 행위는 해도 뒤탈이 없겠구나 또는 그렇죠. 이 정도의 행위는 해도 여자가 저항을 못하겠구나라는 그게 육체적인 거든 뭐 사회적인 거든 또는 조직적인 거든 간에 그 판단이 섰을 때 하는 거예요.
맞아.
모든 성범죄는 100% 그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성범죄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범죄 심리학 연구자가
폭력이죠,
논문으로 얘기한 거예요. 논문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항상 그 이면에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항상 성범죄 피해자보다 남자 여자 모두 마찬가지예요. 가해자하고 남자 여자만 없으니까 모두 다 가해자는 항상 피해자보다 상위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력형 범죄고 그래서 이 권력 구조 하에서 훨씬 권력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범죄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아까 말한 제도적이나 문화적인 장치가 필요한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마무리를
네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싶은데요. 네 자수님
네
뭐 물론 저는 제가 여성으로서 뭐 남성에게 수치심을 줬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가지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잠재적으로 좀 무례함에 대한 기본 인식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차선님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걱정 마시고.
아,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여성이 살아가면서 제가 여자로 살아가지만
네.
제가 여자로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여자로 살아가질 않아요. 근데 나를 여자로 인식시키는 거는 외부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저 뭐 무슨 뭐 그러니까 일단 표현부터 약간 저 무슨 뭐 개집애가 뭐 네. 이런 표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자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주어가 일단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나에게 뭔가 인식이 나 자체가 아니고 여성으로서 보여지는 인식으로 자꾸 저를 판단하는 거 제가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좀 더 오히려 반대급부로 그렇지 않은 것들을 더 선호를 하게 되던 것 같아요. 지나거나 보면 근데 그냥 제가 바라는 거는 그냥 저를 제가 여자가 아닌 그냥 인간으로 봐주는 그런 어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이 저를 평가할 때 항상 여성이라는 걸 왜 계속 염두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여자 사람?
네, 여자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성으로 인식하지 않거든요. 잘 이 사람 여자다 남자다라고 인식을 잘 하지 않는데 그래서 좀 아 내가 그때 때마다 어 뭔가 왜 내가 계속 여자 대접 여자 취급을 계속 받고 있는 건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게 많이 없어졌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별로 여성스럽지 않긴 해요.
네 그렇죠.
저는 아까부터 이제 오늘 핵심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여성이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거 그게 되게 오랫동안 그랬다는 건 그게 제일 되게 속상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걸 인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문제 있는 사람으로 찍히는 게 되게 참 답답한 현실이었는데 그 얘기를 아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갑자기 문득 보니까 그런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당한 사람으로서 질문이 되잖아요. 근데 예방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하철에서 성희롱 뭐 성폭력 예방법 그래서 뭐 지하철 맨 끝칸으로 간다. 뭐 가방으로 뭘 가린다 뭐 손으로 해서 적극적인 신고 의지를 받는데
왜 피해자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범죄를 예방할 때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저는 차라리 거기에 대놓고 성폭력 방지법 하지 마세요. 네가 안 하면 됨. 왜냐면 그것도 무서운 게 그 피해자들이 그렇게 할 거를 예상하고서는 더 교묘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당신이 안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거는 범죄입니다. 네. 만지지 마세요. 이게 사실은 예방법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가해자를 네, 대상으로
더 넓게 봐야 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내면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너무 간단하게 우리는 아 이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어떤 여성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관해서 설득하거나 이제 얘기를 할 때 당신의 아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딸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의 대통령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장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이건 유리 장벽과도 굉장히 연결돼 이게 완전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더라도 사회의 여성의 위치나 지위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권력 그래서 저는 박근혜가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시적인 권력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사회의 어떤 여성의 지위뿐만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그런 사람으로서 대접이 좀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교수님.
저는 과거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제가 뭐 우리가 거의 학생운동 끝물이긴 한데 제가 92 학번이라서 근데 이제 저도 한 1년 정도
왜 그러세요? 아직도 있어요. 네.
한 1년 정도 했는데 그때 이제 1년 하고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근데 모여서 그 학생 운동을 하면 꽤 그래도 진보적이고 뭔가 의식이 있는 저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모여서 얘기를 하면 그 안에서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응답해 잘나나요?
누구를 뭐 따먹었느니 그렇죠. 네. 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는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전 개인적으로 좀 들었거든요. 몇 가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정말 심하죠, 사실.
아니 이 일반 저기도 아니고 학생 운동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고 하는 사회과학 서적을 뭐 일주일에 하나씩 읽고 뭐 토론하고 뭐 전생 난리를 치는데 앉아갖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거를 마치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없구나 이러면서 저는 이제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오기 전에 봤더니 이제 정의당 그 대표가 네. 자기네 당에서도 그런 일이
오늘
있었다고
오늘 JTBC에서 밤샘 토론도 한다네요.
그거 이게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예, 남자와 여자의 지금 현 상태는 남자에게 많이 이제 기울어져 있어서 여자한테 굉장히 불리한 세상인 거야. 구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를 저도 그랬고 그리고 그걸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고 물론 최근에는 안 그렇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러면서 저도 쉽게 뭐 술은 여자가 따라야 마시고 그냥 뭐 술 먹는데 여자 하나 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성희롱이지만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지금 현실이 아까 뭐 아사가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지만 기울어진 농장이라는 사실을 남성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해서 성적 수치심을 못 느끼고 살아가고 거의 뭐 평생과 한두 번 느낄까 말까 하지만 여자들은 그거를 수시로 겪고 정말 그 강간의 위험조차도 엄청나게 많이 그 유부녀가 돼서 서지원 검사도 그때 유부녀였잖아요. 알죠? 자기가 남편이 되게 꼴배기 싫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모든 남성에 대한 혐오가 생겨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남편이
시큰둥하죠.
시큰둥한 것 자체가 자기가 분노가 일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부녀든 처녀든
여성의 뭐, 어떤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닌데
어떤 네. 어린아이든 그거에 상관없이 굉장히 맞아요. 그런 거를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저는 남성들이 좀 이렇게 좀 인식을 했으면 그리고 그거를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이제 좀 전담 성교육도 좀 학교 때부터 정확히 좀 시키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국가에도 저는 솔직히 전담 기구를 하나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우리나라는 너무 이 의식이 없어. 젠더 감수성이 없어서 그거를 좀 정확하게 성폭력이 일어났으면 그 얘기하잖아요. 어디다 신고해야 될지 몰랐다.
맞아요.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예 전담 기구를 좀 하나 만들어서 조금 그런 것들이 인식이 생길 때까지 그것들을 유지해 가면서 우리가 좀 국가적인 차원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단 저기 마무리 멘트 나오기 전에 살펴보니까 아까 여성 수업단 말을 했었는데 사과드리고요. 왜냐하면 그게
그분은 빼는 게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젠더 평등적인 발언이라서 원래 녹색당원이 하면 안 되는 발언인데 저도 이제 순간적으로 오디오가 나갔네요.
역시.
네. 그래서
아 근데 그 전에 맥락이 이제 그런 네 이게 했었는데 어떤 네 그런 말은
네, 그래서,
네 자제해 주시는 게
네 그래서 사과드리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뭐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고 프레시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사실 프레시안에 분노하신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학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뭐 비트코인 어떻고 블록체인 어떻고 막 나오고 근데 막 그런 걸 또 빨리빨리 따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따라 잡아야 생각하잖아요. 뭐 인공지능 이런 것도 알아야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술적인 테크놀로지만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부분, 가치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고 그냥 이 바뀌는 거는 뭐 멈출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냥 바뀌는 거니까 그냥 선택지는 하나예요. 그 항상 기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빠른 기술을 받아들이고 터득해서 우리가 새 시대를 같이 발맞춰 나갈 것이냐 또는 앞장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 기술을 계속 멀리하고 계속 그 안 좋은 그 옛날 상태로 있을 것이냐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선택은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럼 앞으로 이 계속 새로운 가치들 새로운 그 이거 단순히 새로운 가치가 아니라 이미 글로벌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미 정리됐어요. 사실은 정리되어 있는 이 가치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내가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가치관 완전히 배치되니까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뭐 선택은 어느 쪽인데 사실은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우리 도태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다들. 그러면서 또 되게 다들 도태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치라는 거는 과학기술보다 더 크게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게 사실은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냥 심플하게 인류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50%가 여성인데 그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생산성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시고
꼭 그런 관점에서 전부인 건 아니긴 하지만
네, 네, 그렇죠. 좀 더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런 미투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요. 방송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푸시캐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시캐는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의 일반 조합원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프레시안은 조합원이 주인이고 조합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언론사 사주가 되는 가장 쉽고 빠른 길 프레시안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에 있습니다. 소정의 출자금과 월 만 원의 조합비로 언론사 사주가 되어보세요. 정치 권력, 대기업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으로서 지금까지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할 말을 해왔던 언론사 프레시안을 지키는 방법 역시 조합원 가입에 있습니다. 게다가 조합원이 되시면 오프 모임에서 만날 수도 있거든요. 보고 싶어요! 조합원 가입 문의는 02-722-8545로 하시면 됩니다. 02-722-8545입니다. 또는 www.presian.com presian으로 들어오셔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면 조합원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련진, 아사감, 자서, 닉스, 팀커벨, 편집, 수완, 기사 제공,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 기술 지원, 아사감, 녹음, 제팟 스튜디오.
푸시캐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구독, 페이스북 좋아요는 더 나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Podpression Coop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pressionpod
문의 및 건의 사항은 openpressian@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